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3월 셋째 주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그분의 생각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쫓아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일상에서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목소리를 내시며 손을 크게 벌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손을 크게 벌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수인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이수인입니다.
네, 행복한 수인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건강하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매님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병원 갈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 앞에서 병원까지 쉽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네.
치료제들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들고 기운이 떨어져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아 속상하지만
네.
더
네.
좋은 날들이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온전히 깨끗게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인 자매님의 그 고백 속에는 긍정적인 저희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 나의 몸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또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도무지 방법이 없고 앞뒤가 꽉 막혀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현실일 듯 일지라도 오직 한 분만 바라보시며 믿음의 손을 벌려 그분을 꽉 잡으시며 승리의 삶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엔 가정의 기능에서 욕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 기능은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과 역할 수행이 건강하고 조화로운지 아니면 갈등과 불균형이 있어서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나누었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영역에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자기 그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인 자매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의사소통입니다. 순기능 가정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은 단절, 비난, 폭언, 무시, 회피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지지입니다. 순기능 가정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하고 인정해 줍니다.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은 어떤가요?
네, 역기능 가정은 감정적 지지 기반이 약하므로 부정적인 감정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합니다. 불안, 무관심, 비판 중심으로 감정 교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균형 있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에서는 혼란스럽고 모호하며 불공평한 역할 분담이 가족 내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영역은 규칙과 구조입니다. 순기능 가정은 규칙이 유연하고 현실적입니다. 갈등 상황일 때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서로 대화합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과 규칙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대처 및 방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역은 위기 대처입니다. 가정 내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숨기는 가정은요,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거나 돕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은 어떨까요? 문제에 대한 회피나 무시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결론적으로 순기능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도우며 자율성과 의존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역기능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등과 불균형으로 인해서 개인의 성장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에도 심리적 회복과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 자신의 돌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방송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감으로 우리 가정을 알아감으로 가족을 알아감으로 건강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가족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족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죠. 노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봐도 근본적인 문제는 깊숙이 묻어두고 있어요. 그 문제를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보여지는 행복은 행복한 것 같고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지나 하며 조마조마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평온한 이면에 끊임없이 긴장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가족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고 그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하고 갈등이 느껴지는데 함부로 표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런 가족 내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족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많은 가정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의 비밀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아프고 힘든 진실과 마주하기 힘들어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비밀에 대한 연구는요, 세계적인 가족 심리 분석학자인 티스롱에 의해서 처음 제시가 되었거든요. 티스롱은 가족 비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렇게 가족 세대에 전수된 비밀은요, 원래 만들어진 세대보다 더 큰 문제를 낳고 상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가족 비밀이 어떻게 세대에 이어서 전수가 되는 걸까요? 이전 세대, 예를 들어 할머니, 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문제가 그대로 저희 세대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수인자매님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고통스러운 사건의 비밀을 간직한 첫 세대는 그 비밀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털어놓음으로써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두 가지의 감정, 양가 감정이 있겠죠.
그 양가 감정 사이에서 갈등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표면적으로 조금씩 노출이 됩니다.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아마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면서 상처가 드러나고 더 큰 상처로 남는 관계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그 비밀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나의 상처와 힘듦을 자녀들에게 다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모된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좀 이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떠안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이런 가족의 비밀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어렴풋이 부모님들도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겠죠. 수인자매님,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그 위치나 역할 때문에 자식들에게 다 표현을 못했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세 자녀를 키울 때 말 못할 사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표현이나 얼굴 표정, 집안 분위기 이런 걸로 우리 자녀들은 이름은 붙이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아픔과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 그리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정 속에서 가족 비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느낌, 존재감을 추측해서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뭐가 힘들까? 이렇게 막연한 추측이 어쩌면 자녀들에게는 더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 비밀은요, 환경적인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앞세대, 전세대들은 시대적 아픔과도 연관이 꽤 깊습니다. 다음 사례를 수인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가족의 비밀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굴곡으로 상처가 깊다. 수치스러운 일본 식민지배, 동족 상잔의 전쟁,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나눔, 급진적인 경제 성장과 그 이면에 가려진 갈등 등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 위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시대와 역사적, 상황적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위에 사실은 식민지 통치와 또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나눔, 또 경제적인 급성장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친인척 관계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개인적인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의 비밀이 될 수 있으며 절대 말하면 안 돼, 티내지 마, 이런 규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족 비밀이 존재하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말한 자유오갑 중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은 많은 규칙들이 암암리에 가족들에게 강요가 되는 이유였군요.
네.
자신들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규칙이 강한 이유이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의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자녀들에게 그런 억압이나 그런 강요를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가족만 비밀이야. 밖에 친구들에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알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 생각, 이런 부분들의 표현이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의 가정은 뭐뭐 하지 마, 뭐 이런 가족의 비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에도 있는데요. 예전에 많았던 것 중에 사회적으로 뭔가 부유하다 이러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네.
시기와 질투를 받기 때문에
네네.
뭐 뭐가 풍족해서 어디 가서 좀 자랑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그거를 말리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우리 집 잘 산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는데
네.
지금의 이 가정을 통해서 아 그때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지금의 이 얘기들과 일맥상통하다는
네네.
느낌으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시대적 상황과 또 어떤 사회 전반적인 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통제와 억압, 하지 말아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역할에서는요, 자신들의 가족 문제를 부인하거나 모른 채 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하죠.
아,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고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가족이 생기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비밀로 인해서 의심, 불안, 분노 또는 슬픔, 무기력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지만 정작 이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를 잘 구별하는 감정의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감정 민감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서 감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요. 또 반면에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민감성이 무엇인가요?
네, 감정의 감수성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감수성은 다른 세상과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화해의 감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감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감성은 시각과 청각의 어떤 특정 감각에서 느껴지는 감정과는 차이가 있다. 즉, 감성은 외부의 지각 정보에 의해 고유한 나의 경험과 함께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수성이 민감해야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은 감정을 잘 쪼개서 이게 슬픔인지 아픔인지 뭐 화남인지 속상함인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사람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습관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하죠. 우리 사람의 행동은요, 가치관, 성격, 그리고 생각, 감정이 하나 된 결정, 합의체로 결정되지만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도 또는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지나치게 감정에 둔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네.
지나치게 감정에 민감하면 감정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인자매님. 그래서 앞서 말한 감정의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또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이 바로 감수성 또는 감성인데요. 느껴서 일어나는 슬픔, 기쁨, 좋음, 싫음 따위의 어떤 마음이나 심리 상태가 감정이라고 한다면 감성, 감수성은 그 감정을 느끼는 감지기,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가족 안에서 가족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즉 감정의 감각이 마비되는 즉 감수성, 감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안에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보다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의 모습으로 내면에 자리하게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가족의 역할은 엮이는 가족일수록 갈수록 점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시간의 흐름의 무게만큼이나 견고해지고 굳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만들어진 가족의 비밀은요. 어린 시절에 자녀들 및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요. 감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어려움은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우리 사람의 인체 대부분이 수분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 몸의 60%가 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감정과 생각으로 쪼개면 그 비율이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수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감정을 억압하면 감정도 줄어들겠죠.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감수성이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둔감해지고 고장이 나면 어떤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공감의 능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가늠하지 어렵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슬프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할 것 같습니다. 감정에 민감해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즉, 우리 수인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감정을 느껴야 건강한 건데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감정을 느끼고 또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느낀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표현할 줄 알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아픔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인지 죄책감인지 외로움인지 잘 구별하는 것도 어렵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시작한 비밀 유지 방법. 뭐였죠? 말하지 마. 억압과 통제였어요?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지적으로 역기능적인 방어 기제가 발달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 또 지성적으로 가해지는 생각들, 이것들을 학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강요받는 자녀들은 스스로 생각의 틀을 억압하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경험이 쌓이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인지적이고 어떤 지적이고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요. 어른이 되어도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신의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불안감을 갖기 쉽지요.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당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수인자매니 우리 일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 장애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해서 나는 결정 못하니까 당신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갈게.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시나요?
네. 네.
수인자매님 어떠신가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결정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단방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결정에 가깝다 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바로 엮이는 가정에서 보이는 가족이 비밀이 주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남모르는 가정의 비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비밀을 인정하는 참 어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아픕니다. 엄마인 나도 아빠도 상처를 입고 아플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인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보세요. 인정할 때 인정하는 순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달래고 싸매어줄 가족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오늘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단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12월 6일입니다.
아, 네.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네. 마지막 달이구나. 네. 사라 자매는요?
아, 네. 저는 4월 6일입니다.
네. 4월 6일. 다음 달이구나. 네. 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일처럼 아주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이런 기념일들은 이제 의미 있는 날. 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일로 정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날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요?
네. 절기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어쩌면 교회가 절기로 정하는 것은 또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절기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 저는 사순절이라고 하나요? 사순절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이 있는 절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또 기념하는 부활절, 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또 성령이 임하시는 날을 또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날을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영적 유익이 있길래 교회는 이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일까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자, 이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있는데 사실 한 글자라고 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당연히 성령님이 인격이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이신 그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간혹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거나 뭐 이럴 수 있지 뭐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할 때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한 상태를 얘기할 때 아 우리는 이때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은사를 받을 때, 어떤 체험을 할 때, 감정적인 흥분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감정적인 흥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신 모습, 사도행전 2장 2절에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있고 3절에도 불의 혀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도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말하고 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듣고 보니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은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19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시다입니다. 찰스 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방에는 난로도 불빛도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곳이 대낮처럼 밝게 느껴졌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주님을 만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한동안 없었다. 그런데 이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게는 아주 실제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는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그에게 쏟아 부었다.
성령님이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은사나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적인 흥분 상태 이상인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바람과 소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이러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여기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과 소리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된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 역사상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평양에서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우리 북조선에 계신 분들은 또 평양이 또 익숙한 단어죠.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1907년 1월 6일 주일이었는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교회 장소가 되게 협소해서 여자 교회는 각자 자기 교회에서 또 남녀 중학생이나 소학생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서 모였고요. 남자 교인들만 장대현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날 몇 명이나 모였냐면 2,000명이 모였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였네요.
네, 이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본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네요.
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 변화되는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를 말함을 듣는도다.
네. 우리의 각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그러니까 이처럼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각 사람들이 사는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해요. 즉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이런 유익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겠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라 은미자매 위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북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에 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또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네, 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씀의 내용인데 아,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고
맞습니다.
기쁘고 아,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한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 날이 되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오늘의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다 주신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은혜가 네, 말씀을 읽으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한번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내 삶에 이런 부분은 진짜 변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 삶은 북조선에서 제가 살던 지방에서 하는 말인데 제 물건에 쌓인 먼지도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기주의자였다. 네, 저밖에 몰랐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이제는 그 만져도 괜찮아요?
그럼요. 다 가져가도 돼요.
좀 만져도 되겠네.
네.
그렇구나.
네, 이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바뀐 거네. 야.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들.
네, 네. 어떻게 혼자서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또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는구나.
네, 이제 그 두려웠던 미래를 맡겨드리게 되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처럼 우리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전과 그 이후가 변화된 뚜렷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그 나눔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또 전도하고 싶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분명히 또 이러한 나눔과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라고 격려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에 계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